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2024년 마지막 순서가 될 텐데요. 12월 마지막 주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미국을 상징하는 새, 국조로 흰머리수리가 공식 지정됐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교육을 인정받는 핀란드의 가짜뉴스 판독 교육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고요. 몸에 밴 친절이 인체 건강에 좋다는 연구 소개합니다. 또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 정리하는 독자 선택에 이어지는 순서로 한국의 창업 초기 기업들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사람들의 일상의 풍경을 변화시켜 삶의 풍경을 바꿔나가는 라이프스케이프 두 번째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 제6화, 또 인물 아메리카, 콜로라도 협곡 최초 탐험가 존 웨슬리 파워를 소개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흰머리 수리, 두 날개를 편 길이가 2m 안팎, 무게는 최대 6kg까지 나가며 최고 시속 160km로 하강해 먹이를 낚아채는 새들의 제왕 흰머리 수리. 흰머리 수리는 북미 고유의 새로 하얀 머리, 노란 부리, 갈색 몸통으로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새인데요. 미국에서는 240년 넘게 힘과 강인함을 나타내는 미국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흰머리 수리가 마침내 공식적인 미국의 국조로 지정됐습니다. 곧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관련 법안에 서명하면서 흰머리 수리를 미국 법전에 명시된 국조로 확정한 겁니다. 1782년 대륙회의 서기였던 찰스 톰슨이 흰머리 수리를 포함한 미국 대국세 국장 디자인을 제출했고 이것이 승인되었었는데요. 이 국장은 방패를 든 흰머리 수리가 한쪽 발에는 올리브 가지를, 다른 쪽 발에는 화살을 잡고 있는 모습이죠. 다수로부터 하나로라는 좌우명과 별들의 무리가 포함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좌우명은 미국의 건국 정신을 반영하는데요.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13개의 식민지가 연합해 하나의 국가, 즉 미국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해 의회는 흰머리 수리를 미국의 상징으로 지정했고 그 이미지는 이후 대통령 깃발, 군대 휘장, 미국 화폐 등 여러 곳에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국조로 지정된 적은 없어 이번 법안이 이러한 역사적 공백을 채우는 계기가 된 건데요. 이번 법안은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프레스턴 쿡 씨 노력 덕분이었는데요. 평생 흰머리 수리를 사랑해왔다는 쿡 씨는 이 새가 공식적인 국조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바로잡기로 결심했고요. 법안 초안을 작성해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법안에는 흰머리 수리는 미국의 국조이다라는 간단한 문구를 법전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후 미네소타주의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이 이끄는 초당적 그룹은 7월 이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으며 법안은 만장일치로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쿡 씨는 N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단순히 역사의 오류를 수정하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모습대로 만드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핀란드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란 정보를 분별 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미디어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똑똑하게 읽고 판단하는 힘을 뜻하는데요. 교육 선진국인 핀란드가 유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핀란드에 대한 이런 평가는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핀란드 정부의 교육 방침 덕분입니다. 핀란드는 2013년 유럽 최초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국가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2019년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 전반에 적용했을 뿐 아니라 성인과 노년층을 대상으로도 도서관과 NGO에서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정책에 따라 학생들은 온라인 허위 정보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는데요.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제작하는 유튜버와 스트리머가 정보를 잘못 보도할 수 있는지, 광고성 콘텐츠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배우며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해석하고 출처까지 검증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틱톡, 스냅챗,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접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핀란드 국민의 높은 사회적 신뢰도 또한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국민들은 국방, 경찰, 정부 및 언론에 대한 강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핀란드 정부는 러시아와 국경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확산에 영향을 받는 만큼 허위정보 캠페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안드레스 아들러 크로이츠 교육부 장관은 핀란드가 아직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지는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핀란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시민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사회의 적극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친절과 건강. 연말은 날씨는 춥지만 그런 만큼 하늘을 정리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계절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친절한 행동이 단순히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친절을 베푸는 사람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고 미 공영 라디오 NPR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이 개인의 행복과 정신적 안녕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놀라운 이점을 가져온다고 설명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주당 15시간 이상 초등학생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결과 기억력과 실행 기능의 감소가 억제되고 뇌의 특정 영역에서 용적 증가가 확인됐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더 신체적으로 활발한 생활을 유지하며 인지적, 신체적 노화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낮고 신체 기능이 뛰어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들은 더 오래 걷고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신체 통증 수준도 낮게 나타났는데요. 봉사와 기부 같은 이타적 행동이 심혈관 질환 같은 건강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봉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특효약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지만 봉사는 이를 완화하고 당면한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젊은 세대에도 확인됐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결과 체질량 지수, 염증 지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된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들의 공감 능력과 이타적 행동이 증가하면서 심혈관 건강 위험이 감소하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친절한 행동이 단순히 타인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에도 유익한 영향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행동이 공중보건의 중요한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작은 친절과 봉사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비오의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조성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 23일자 기사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 병력과 장비를 추가 지원할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내용 좀 보도록 하죠.
네. 자, 한국 합참이 2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 중 1,100여 명이 사상자가 났고 현재 추가 파병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240mm 방사포, 170mm 자주포, 자폭형 무인기 등 군사장비 지원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북한은 전쟁을 통해서 전력을 현대화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북한의 특이 동향이 감지되고 있나요?
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동계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발과 관련된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사분계선 일대에 철책을 설치하고 병력을 증원하는 등 내부 통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대남 풍선 부양 준비가 계속 포착되고 있어서 기습적인 도발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평가됩니다.
네, 그럼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중대 도발 가능성은 어떤가요?
예, 한국 합참에서는 북한이 연내 정찰 위성 발사는 어렵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등 기습 발사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 시도를 준비 중일 것으로 추정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요인으로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생산 징후도 확인돼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정찰위성 3호기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한국 군 정찰위성 3호기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 21일 오후 8시 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미국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서 발사됐습니다. 이 3호기는 주 야간 및 악천후에도 고해상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성인데요.
네.
한국군이 정찰 위성의 군집 운용 능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내년까지 추가 발사로 총 5개의 위성을 운용하면 북한의 주요 시설 감시 역량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네. 북한의 정찰 위성 계획은 어떨까요?
자, 북한은 올해 정찰 위성 3기를 발사하겠다고 했지만 첫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 추가 발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과 연관된 우려로 해당 기술을 쉽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북한 인권 관련 기사입니다. 24일자인데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118대 의회가 종료되면서 이번에도 폐기 처분 상황인데요. 법안 발의 의원이죠. 영김하원 의원이 이번에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 비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영김 의원,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이고요. 이번 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23일 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답한 내용을 기사로 다뤘는데요. 김 의원은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상원이 채택하지 않은 것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늘리는 가운데 자국민을 심각한 인권유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미국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공세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 문제는 여전히 나의 최우선 과제라고 얘기했고요. 북한에 대응하고 전 세계에 미국의 리더십과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싸움 계속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도 공동 발의자가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 소속 아미베라 하원의원실 관계자는 BOA에 베라 의원은 상원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서 이 초당적 법안이 제119대 의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김 의원과 함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네, 국무부 반응이 있었네요.
예, 국무부 대변인은 VOA의 논평 요청에 일반적으로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지금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뭐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18대 의회가 지난 20일 자정을 기해서 공식 회기를 종료하면서 이 북한인권법 연장을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승인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고요. 내년부터 시작되는 119대 의회에서 다시 상정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본회의 심의 및 표결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네, 북한 인권법의 이 연장 공백이 이렇게 길었던 적이 있었나요?
2004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에 2008년, 2012년, 2018년에 걸쳐서 이렇게 세 차례 재승인이 됐지만 2022년 9월 30일 만료된 이후 지금까지 갱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북한인권법 재승인이 2년 넘게 지연된 것 이번이 처음이고요.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26일째인데요. 미국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최근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 알아볼까요?
네. 자, 미국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지난 20일 2024년 연례보고서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특히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북중 국경이 부분적으로 재개된 이후 중국이 탈북민을 송환하기 시작했는데 송환된 탈북민 중 다수가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약 500에서 600명의 탈북민이 북한으로 송환됐고 이 과정에서 학대와 고문이 있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네, 여성들의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보고서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지난해 10월 송환된 탈북 여성 7명이 북한 내 두 구금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사망했으며 이 중 최소 한 명은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내 수산물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도 다뤘는데요.
네.
특히 여성들이 성적 학대와 착취 등 심각한 인권 유린에 더 취약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네. 자, 의회와 미국 정부에 대해서 중국위원회가 구체적인 조치도 제안했다면서요?
네.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해서 다섯 가지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의회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고요. 미국 정부에는 유엔 난민기구, UNHCR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중국 내 탈북민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이어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기업의 해산물에 대한 미국 수입 차단과 이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 규모에 대한 정보를 국가정보국장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대북 방송의 확대 제안했습니다.
네, 자, 이 보고서의 주요 작성자네요. 크리스 스미스 의원,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올해 2월에 열린 청문회에서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부족하다면서 유엔 난민기구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해서 정정 불안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 외교 장관이 전화통화를 가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24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한국의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 이뤄진 외교적 소통입니다.
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예, 한국의 외무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국 정부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중국의 왕 부장은 한국의 정세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며 한국 국민이 국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양국 간 협력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제안도 있었다고요?
네. 자, 한국의 조 장관은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왕 부장은 한국의 APEC 개최를 지지한다고 재차 강조했고요.
네.
한국 정부는 APEC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이번 통화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요,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중국은 한국의 대통령 탄핵 청구기 한반도 정세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중국 측 발표문에서도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통일연구원의 전병곤 박사는 한국과 중국 양국 외교장관 간 통화가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과 중국 관계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한국 정부와 중국의 긴장관계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통일연구원의 홍민 박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중국 스파이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큰 불만을 나타냈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윤 대통령 탄핵 여부와 정국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한국의 창업 초기 기업들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입니다. 일상의 풍경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의 삶의 풍경을 바꿔나가는 라이프스케이프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동예원 기자입니다.
라이프스케이프의 김리나 대표는 좋은 공간은 좋은 기분을 가져다주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첫 공간이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홈스타일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죠.
저희는 일단 비전적으로 뭐 일상의 풍경을 변화시켜서 삶의 풍경을 바꿔드리겠다 이런 서비스인데 그 안에서 이제 조금 지금 현재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일단 맨 처음에는 저희가 건축 토목, 조경 쪽에 어떤 팀원들이랑 AI 전문 팀원이 있어서 이 넷이서 잘할 수 있는 걸 해보자 라고 해서 온라인 홈스타일링 서비스를 계획을 했었고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집을 꾸미기가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패션으로 보자면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걸 그대로 사고 싶다라는 형식의 하나하나 고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렇게 서비스를 하다가
그래서 일반 소비자를 위한 이 방 꾸미기의 줄임말인 방꾸 홈스타일링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가구 회사를 대상으로 한 가구 전문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서비스를 하던 중에 가구 회사에서 AI로 이런 걸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하면 가구 제품 컷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이 와서 가구가 이제 부피가 크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스튜디오까지 가져가서 오프라인 촬영을 하는 게 시간이랑 비용이랑 인력이 되게 많이 드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하던 B2C 서비스를 잠시 접고 그 B2B에 집중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미지 생성형 AI 활용해서 가구 오브젝트를 그대로 두고 배경을 원하는 연출로 바꿔주는 이미지 생성 서비스로 뚝딱 스튜디오라고 하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기술 개발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위탁 개발로 공동으로 성균관대학교랑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가구 전문 이미지 생성 서비스와 함께 소비자를 위한 홈스타일링 서비스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잠시 접어뒀던 B2C 서비스를 다시 런칭을 해보자 해서 현재는 그 방꾸 홈스타일링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 가구 배치랑 사이즈 또 그리고 어떤 가구를 사야 될지 이런 거를 공간을 꾸밀 때 이제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추천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나의 공간을 더 잘 사람들이 조성해놓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서비스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나 지금 현재 집의 어떤 뭐 현황, 내가 가지고 있는 가구 혹은 사야 되는 어떤 가구, 게임방을 만들고 싶다 혹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모르겠다 등등 사람마다 그게 되게 다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한테 내용을 주시면 AI랑 모델링 이용해가지고 그 배치도 추천드리고 또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구매 리스트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스케이프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요. 방구 홈스타일링 서비스의 대상은 주로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일단 배치를 제일 고민하는 것 같고요. 서울에 보통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이 집이 작은 경우가 많고 내가 조성하고 싶은 공간에 대한 가구들을 적절하게 어떻게 어떤 사이즈의 걸 사서 배치해야 되는지 그걸 찾는 게 되게 리소스가 크게 들잖아요. 플랫폼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그런 건 자기가 찾아서 그 3D에 얹혀보고 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디에 문의할 곳이 잘 없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 받고 대면하진 않지만 나중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면 저희도 점점 사람 공수를 빼고 자동으로 추천이나 배치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홈스타일링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의 신청서를 보면서 김 대표와 공동 창립자인 김원준 씨가 가구를 어디에 배치하는 게 좋을지 상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원준 씨는 진행했던 예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서비스에 관한 이해를 도왔는데요.
이렇게 빈집으로 이사 가시는 분인데 저희가 AI로 좀 다양한 컨셉 한번 보여드리고 실제로 가구를 배치하셨을 땐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실 거다. 이렇게 거실 공간에 한해서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지 그 공간별로 좀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이제 이 공간은 이런 가구들로 연출하시는 게 예시 사진처럼 연출에 도움이 되실 거다 해가지고 실제 구매까지 하실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랑 색상까지 아예 이렇게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는 직접 소비자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이 공간을 꾸미기에 앞서 어떤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가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주말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비자들이랑 직접 접촉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그 안에 뭘 어떻게 놔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타겟은 예쁘게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일단 타겟이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아까 보신 대로 리포트 형식으로 아예 레시피를 주는 거죠. 요리를 할 때 밀키트랑 레시피를 같이 주고 이거 사서 그냥 조리만 해먹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더불어 이러한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는 다른 기업이 물론 있다면서 김 대표는 라이프스케이프만의 차별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약간 그 정성적 사람이 인력으로 하는 것을 결국엔 디지털화하고 싶은 게 목적이기는 하고 왜냐하면 저희도 공간 전문가라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은 정성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못 다가간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전문 공간 디자이너의 컨설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장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좀 그거를 기술로서 데이터로서 조금 누구나 좀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그러려면 근데 저희도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저희의 차별점이기도 하고 저희는 조금 어떤 한 브랜드에 약간 제약받지 않고 그냥 조금 더 공간을 꾸미는 데 자유롭게 그 레시피는 제공을 하고 재료, 식재료는 사실 막 최고급을 쓰지 않아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가장 짜릿한 순간은 이때라고 합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서비스를 이제 결제 알림을 달아놨을 때 결제가 알림이 계속 올 때 되게 짜릿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니즈가 그래도 정말 있구나 그때 그걸 제일 크게 느꼈고 정말 그 리포트를 받고 고객들이 너무 좋다 막 너무 감사하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든요. 그게 되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수익 창출이라고 전했습니다.
창업이 어쨌든 사업이고 그 목적성이 저희에게 어떤 큰 가치가 있더라도 기업은 어쨌든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계속 매출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요새는 가장 많고요. 지금 아주 소소하게 귀엽게 나고 있지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요즘에 고민은 그런 게 가장 많고 목표는 저희의 사명처럼 라이프스케이프의 의미처럼 나중에 내 공간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조금 더 삶의 질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요즘 소비자가 원하는 인테리어 트렌드가 따로 있을까요?
요새는 이제 되게 좀 어려운 게 트렌드를 몇 번씩 거치다 보니까 그게 많이 공존화된 것 같더라고요, 공간에서. 그래서 뭐 어느 공간은 뭐 미니멀리즘이나 아니면 좀 우드톤의 그런 좀 자연 계열의 공간인 반면에 어느 공간은 좀 더 노출 콘크리트나 막 이런 공간들도 있고 아니면 또 더 많이 섞여서 좀 팍팍 튀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그런 트렌드보다는 누가 더 색다른 경험을 많이 주냐가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트렌드도 한번 겪고 나면은 다른 공간에 가도 그런 느낌이면 아무래도 좀 진부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점점 무뎌지는 것 같다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라이프스케이프의 궁극적인 바람은 무엇인지 공동 창립자 김원준 씨와 김리나 대표의 얘기 차례로 들어봅니다.
저희의 바람은 일단 고객님들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저희 회사도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의류 같은 경우에는 요새 패스트 패션이라는 말이 되게 많은데 빠르게 소비하고 빠르게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하기 어렵다 보니까 좀 더 오랜 시간, 오랜 경험,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 공간이 약간 가진 자들의 소유물이 되는 어떤 형태들이 있잖아요. 비싼 가구나 비싼 집, 부동산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좀 완화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예전에 전공을 선택했던 취지도 그런 바람이 있었고 근데 또 사업과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게 되게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저도 햇병아리라서 고민을 많이 해야겠지만 누구나 이제 예산이 부족해도 예쁘게 꾸며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이든 밖이든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간의 빈부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는 김리나 대표. 라이프스케이프 스타트업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계속해서 VOA 이야기 미국사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 제6화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54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
몇 년 동안 미국은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국제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미국은 카다피가 국제 테러 단체들에 무기를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에 본부를 둘 수 있도록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1986년 1월, 미국은 리비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 다음 미국은 리비아 해안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리비아는 미국이 리비아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리비아의 공격에 반격해 리비아 함선 두 척을 격침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인 1986년 4월 5일 서 베를린에 있는 한 무도 회장이 폭탄으로 파괴됐습니다. 폭탄 테러로 미군 병사를 포함해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은 리비아가 폭탄 테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와 리비아 제2의 도시인 벵가지에 폭격을 명령했습니다. 미국의 공습에서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는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격으로 카다피의 자녀 중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부 미국인은 미국의 공격이 잔인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이 공습을 환영했습니다. 리비아 공습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이 나뉜 가운데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니카라과 문제에도 개입하려 했습니다. 니카라과에서는 콘트라로 불리는 약 15,000명의 반군이 공산주의 정부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콘트라는 1980년대 니카라과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며 무장투쟁을 벌인 반군을 말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콘트라 반군에 대한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미 의회는 콘트라 반군에 대한 모든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미 의회가 콘트라 반군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 것과 같은 시기에 레바논에서는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인 몇 명을 납치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는 인질들을 석방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는 이란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란에 미사일과 미사일 부품을 팔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무기 거래가 있고 나서 이란은 레바논 테러리스트들에게 미국인 인질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뒤 이와 관련한 심각한 혐의가 공개됐습니다.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자금이 니카라과의 콘트라 반군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콘트라 사건에 관한 혐의가 공개되고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의 몇몇 관리들이 사임했습니다. 관련자 가운데 일부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자신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비밀리에 이란에 무기를 팔고 이 돈으로 니카라과 콘트라 반군을 지원했던 이란 콘트라 사건은 1990년대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법정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관련자 가운데 여러 명이 불법 활동과 의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란 콘트라 사건과 관련해서 누구도 감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 내 누군가 저지른 잘못을 레이건 대통령과 연관지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콘트라 사건은 레이건 행정부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지만 미국인들은 여전히 레이건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특히 소련에 대응하는 레이건 대통령의 노력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첫 임기 초기에 한 연설에서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부르며 비난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비 지출을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85년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스위스와 아이슬란드, 워싱턴 DC와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각각 핵미사일 수백 대를 폐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또한 고르바초프 서기장에게 개혁 정책을 추진해서 소련이 더욱 민주화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독일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베를린을 분단시키기 위해 세운 베를린 장벽에 관해 연설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당시 서독의 서베를린을 방문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냉전 시대에 독일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있는 브란덴부르크 문을 찾았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은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을 가로지르는 경계에 있어서 독일 분단 시대의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생생 라디오 매거진 끝 순서인데요. 인물 아메리카입니다. 콜로라도 협곡 최초 탐험가 존 웨슬리 파워를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180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탐험가의 한 사람이며 과학자, 토지개혁가, 아메리카 원주민, 즉 인디언 보호 운동가이기도 했던 존 웨슬리 파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69년 5월 24일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의 그린 리버 강. 그린 리버 강은 유타주와 콜로라도주를 돌면서 흘러가다 큰 강인 콜로라도 강에 합류합니다. 합쳐진 콜로라도 강은 거대한 계곡 그랜드 캐년을 지나갑니다.
10명의 남자들이 작은 배 내척에 각종 과학 장비와 보급품을 싣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험하기도 하고 신나는 일이기도 한 탐험을 준비 중입니다. 이들 그룹의 지휘자는 존 웨슬리 파월입니다. 파월은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린 리버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떠나는 것을 보려고 몰려왔다. 우리는 조그마한 길을 단 배를 밀어 강으로 띄웠다. 배는 물살을 따라 하리로 내려갔다. 나의 앞에는 사람의 손이 닿은 적이 없는 광대한 공간이 펼쳐졌다.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미지의 강 여행에 대한 파월의 이야기는 당시 가장 유명한 북아메리카 탐험기의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동료들은 이 지역을 여행한 최초의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선사시대부터 살아온 종족과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들 뿐이었습니다.
당시 존 웨슬리 파월은 35세였습니다. 그는 남북전쟁 중 북군에 들어가 싸운 퇴역 장교였습니다. 전쟁에서 그는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과학도였던 그는 일리노이 박물관에서 일하다 이번 탐사길에 오른 것입니다.
존 파월의 부모는 영국에서 건너온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뉴욕주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1834년에 존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좀 더 서쪽인 오하이오주로 옮겨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파월은 재단사 일도 하고 농사도 지으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어린 존이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줄 길잡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중 한 사람인 조지 크룩햄에게 아들을 지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지 크룩햄은 부유한 농장주였습니다. 그는 독학으로 공부를 한 자연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다 광물이나 곤충류 표본, 현지 인디언들의 연장, 무기 등을 수집해놓은 조그마한 박물관도 설치해놨습니다. 파월은 크룩햄의 집을 드나들며 정식 학교 교육은 아니지만 과학, 철학, 역사 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846년 파월 가족은 멀리 서쪽에 위치한 위스콘신주로 옮겨갔습니다. 존은 대학에 가서 과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존 파월은 공부를 하기 위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존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 교육을 받으려면 동부에 있는 하버드나 예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교에 가기 위한 돈이 없었습니다. 파월은 하는 수 없이 인접한 일리노이주에 가서 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학 분야에 탐험 여행을 다녔습니다.
1861년 4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존 파월은 북군에 들어가 미조리주에 있는 제2 일리노이 경포병대에 소속돼 싸웠습니다. 그는 실로 전투에서 포탄을 맞고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그는 불구가 됐으면서도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 휘하에서 계속 싸웠습니다. 전후인 그랜트 장군은 전쟁 후 국방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인연으로 그랜트 대통령은 나중에 친구인 파월이 서부 탐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파월은 일리노이주에 있는 웨슬리언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또 일리노이 역사학회 조직도 주도했습니다. 그는 주 의원들에게 학회의 박물관 설립을 위해 예산을 늘려주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큰 효과를 보아 파월은 박물관의 소장품 수집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파월은 부임 초기에 로키 산맥 탐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로키 산맥은 미국 서부의 남북으로 뻗어 있는 길이 약 4,800km에 달하는 긴 산맥입니다. 높이가 4,400m나 되는 마운트 엘버트 산 등 수천 미터에 달하는 고봉들이 즐비한 험준한 곳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100년이 가까워진 그때까지도 그 일대는 백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연구소도 파월의 계획에 지원군이 되어줬습니다. 스미소니언은 파월에게 과학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미국 육군도 위험 지역을 여행하는 대원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또한 철도 회사들은 이들이 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파월팀은 그러한 지원을 받아 로키 산맥을 탐사했습니다. 그리고 탐사에서 모은 수많은 자료들은 지원기관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그린강과 콜로라도강의 탐사였습니다. 이들 강의 탐사는 파월을 전국적인 유명인사로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이 여행은 백인들로서는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오던 원주민들에게는 강의 탐사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월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탐사로 이 지역에 대한 막대한 과학적 정보를 얻게 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1869년 5월 24일 탐험대는 와이오밍주의 그린 리버를 떠났습니다. 가는 도중 파월은 계속 거리, 기온, 고도, 물의 깊이, 물살 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토양, 암석, 식물 등도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곳을 여행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처음으로 여기저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행은 예상했던 대로 위험했습니다. 어떤 데는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강은 바위가 많은 곳을 흐르며 수많은 폭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배가 뒤집히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중 한 척은 큰 바위에 부딪혀 아예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이들은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비에도 시달렸습니다. 싣고 간 장비도 많이 손실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탐사는 계속됐습니다.
1869년 8월 13일 이들은 거대한 협곡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본 협곡 벽의 높이는 1km나 됐습니다. 파월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 우리 앞에 어떤 큰 폭포가 있을지 알지 못한다. 강에 어떤 바위가 깔려 있는지도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온갖 것을 상상하기만 했다. 대원들은 호기심과 기대로 어느 때보다 신나게 떠들어댔다. 그러나 나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
어떤 곳에서는 강이 대단히 넓어졌습니다. 이런 때 탐사대는 매일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협곡은 또 좁아졌습니다. 대원들은 급해진 물살, 바위, 폭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상황은 점차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원 두 명이 사람이 사는 마을을 찾아 떠나버렸습니다. 이투루 탐사대는 간신히 그랜드 캐년의 위험지대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용감한 대원들의 이야기는 미국 여러 지역의 신문에 연재됐습니다. 존 웨슬리 파월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파월의 탐험은 1879년 미국 지리 측량국의 설립을 가져왔습니다. 측량국은 모든 미국 영토에 대한 측량과 과학적 연구 계획을 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파월의 관심은 단순히 지리적인 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월은 그 후에 실시된 어떤 연구 여행에서든 반드시 원주민 마을을 방문해 그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배웠습니다. 파월은 스미소니언 연구소 산하에 인디언 문화를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원주민국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이 기구의 수장으로 일했습니다. 파월은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이 기구가 왜 필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백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은 많은 경우 불필요하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인디언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우리들의 무지가 요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디언 정책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파월은 미국 서부 대륙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그러한 대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파월은 특히 그런 과정에서 물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급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존 웨슬리 파월이 제시한 여러 아이디어들은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선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연방의회는 대지와 수자원 관리에 관한 파월의 제안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월은 자신의 아이디어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1902년 타계했습니다. 그의 선진적인 제안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법으로 제정돼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의 로키 산맥과 콜로라도 강을 탐험한 과학자이자 아메리카 인디언 보호 운동가이기도 했던 존 웨슬리 파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한 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5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